빌립보서 다섯 번째 시간,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하는 말씀 복된 마음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나를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내 생애 가운데 언젠가 승리의 고지에 오르려고 애쓰는 구절입니다. 특히 지도자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메시지가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불행한 일일까? 아니다. 사도 바울의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복음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황제의 친위대 거기에 침투할 수 있었고 사도가 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한 이들이 전부 다 순수한 마음으로 전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에는 착한 뜻으로 전파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17절에는 투기와 다툼으로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16절은 착한 뜻으로 전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자신을 드렸다. 17절. 그러나 그 반면에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16절에 선한 의도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건 나중에 조금 뒤에 보기로 하고요. 17절에 보면은 순수하지 못하게 즉 불순한 동기로 다툼으로 경쟁심에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의도로? 사도 바울에 매여 있는 이 투옥된 상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아니 갇혀 있는 사도에게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그런 동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을 다해서 전파했다.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복음에 헌신하여 생애를 바친 사도가 지금 로마에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그의 매임이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도대체 누구인가? 18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소개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게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사도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사도바울을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사도바울이라는 사람은 특이하고 특별하고 주님을 만난 것 자체도 특이하고 삼층천에도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아무래도 좋고 마냥 기쁜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감옥 생활 자체 그 상황이 주는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자신을 대적하여 경쟁심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추한 모습이 싫었어요.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그의 부르심과 맥락이 닿은 무언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복된 마음이라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 이들이 누구인가? 먼저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견지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추적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 여기 보시면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답니다. 사도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품고 올바른 시각에서 선한 의도로 사랑해서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감옥에 갇히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엉망이 돼요. 생존과 안락함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것에 생각이 몰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아, 이렇게 사는구나. 이것이 나에게도 요구되는 삶이구나 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생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그 진리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까지로 이어갑니다. 저 여러분이 비교적 성경 암송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도전을 받아왔는데, 왜 이번에 1월달에 우리 수련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영상을 하나 봤죠. 이옥매 할머니. 아, 성경암송 중요하다. 성경암송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머니가 매일매일 밭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마치 농사짓는 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이고 하는 그것이 주인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도전해야지 라는 감명을 받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사도 바울의 투옥을 보면서 올바르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진리이고 지금 이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간 가운데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도가 여기 오기 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왔고 그리스도의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 안에서 복음 전함이 없이 2년을 허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개월을 항해하고 지금 로마에 또 갇혔어. 그러면 대적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저 사도라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왜 감옥에서 감옥으로 전전할까? 그런데 착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사도 바울의 이 감옥 투옥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가 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영적인 도전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본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의 생명력이 있고 마른 뼈 같은 교회가 소생되는 그 과정에 지도자의 영성, 그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인가 하면, 복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진 지도자에게서 거두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영적인 소생이 일어나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로마의 가정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이 소식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휘관급 군사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 적진에 지금 감금되어 있다. 저 사람이 풀려나서 할 일 우리가 대신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1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에 세우심을 받은 이 헬라어가 케이마이 그런 뜻인데요. 이 케이마이라는 동사는 군인이 복무수칙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보초를 섬 이런 뜻이에요. 로마의 가정교회 형제들은 대부분의 선한 형제들은 어떻게 사도바울의 투옥을 이해했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적인 타이밍 가운데 이 시간대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황제가 있는 황실 친위대 그 강력한 군사들 아무도 침투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 가운데 지금 여기에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불순한 동기로 여기는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사도가 계속 갇혀있기를 바라고 감옥 생활이 괴롭기를 바라고 그런 악한 만족감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고 자신과 매치시킬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이 메시지는 성공입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 17절 이 사람들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썸뿌리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잠시 저와 함께 고린도 후서 11장 펴주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복음에 헌신하여 온갖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경쟁심으로 시기하거나 또 그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가진 그러한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중간 부분에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39대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다섯 차례나 다른 오케이션에 25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8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이 고백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경쟁심을 가지고 그의 매임 옥에 있는 가운데의 생활이 더 괴롭기를 원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보통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사랑받고 존경의 대상으로만 끝나지 경쟁해서 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쓴뿌리로 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본문은 우리의 기대를 배반합니다. 왜 그랬을까? 힌트를 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투기라는 단어입니다. 아는 사람의 성공이 괴롭고 불편한 마음 이런 것입니다. 경쟁심, 비교의식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대상은 내 주위에 있어요. 경쟁심을 느끼고 그의 성공이 불편한 대상은 내 삶 주위에 있어요. 이 은밀한 대적을 내가 잡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을 진행시켜 갈 때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의 명성 자체가 아주 알려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드라마틱한 회심, 그가 세운 많은 교회들, 그의 영적 은사, 그의 영적 체험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가 세울 정도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잠시 여러분과 함께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일정을 한 5, 6분에 걸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 6분 동안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가주십시오. 왜 로마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시기심을 가지고 됐을까? 자, 이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잠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 1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일단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무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고세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누구요?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시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는. 여기에 12절, 13절에 보면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을 거쳐서 로마에 당도해요. 수라구사는 마피아의 본산으로 아는 시실리 섬 동남부예요. 이 시라큐스, 지금 영어로는 시라큐스라고 하는 이 수라구사를 지나서 북상하면 레기온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레기온은 이탈리아 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장화로 생겨 있잖아요. 그 장화 제일 밑에 있는 이 지역을 여기 나와 있는 레기온이라 불러요. 이 배가 레기온에 정박한 것이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서 275km쯤 쭉 올라가서 보디올이라는 곳에 내립니다. 보디올에서 육상으로 도로를 따라서 200km쯤 올라가면 로마가 나와요. 자, 이제 보디올에 이르러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만나,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죄수로 압송되어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가는 곳마다 바울 바울 하는 거예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일주일을 머무니라. 환대를 받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누가요? 로마의 형제들이 보디올에서 출발해가지고 200km 정도 북상해서 4, 5일 정도 걸리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약 한 130km 정도 갔을 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정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미 3년 전에 고린도에서 보낸 로마서를 이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로마서를 읽고 교회가 화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의 주님 사랑, 그들을 향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수로 온다는 이 소식은 그들로 하여금 비극적인 가운데 그들을 감격에 빠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게 되는구나. 130km 정도 아피아 거두를 따라서 올라갔을 때 로마에서 형제들이요,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하에서 70km 정도 남하에서 아피오 광장이라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영접합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일행이 10km 정도 북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드레이스 타베르네, 라틴어로는 세계 여관이라는 곳입니다. Three Taverns. 세계 여관이라는 지역 로 갔더니 여기서도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환대하는 가운데 로마에 입성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의 정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격적인 만남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이 못내 불편합니다.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해요. 그런데 이 사도와의 만남을 모두가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아마도 가정교회 지도자 들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그들이 받던 존경과 인정이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념 가운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말해질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영적인 생명 살리는 그가 하는 놀라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지도자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감정을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님은 이 감정 선의 흐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마음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은밀하게 일어나지만, 은밀하게 발전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나의 입지를 위협하는 사람이 싫습니다. 그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사용받는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대신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상이 되면 내 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끝내는 내 자신 스스로 패배자라고까지 생각해요. 참 희한한 감정의 발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기로 작정한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이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면서 자기들의 지도력이 타격받았다고 생각한 결과 이제 시기심에서 사도가 갇혀있는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되찾죠. 사람들의 존경을 빼앗긴 사도가 감옥에서 괴로워할 정도로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17절에 나와 있는 다툼으로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이단이라든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강의를 하겠지만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3장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개인이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지를 위협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순수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마음,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누리던 명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존경의 중심이 되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펴놓고 주님을 의식한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린 가운데 그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시기와 경쟁심은 내 머릿속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영역입니다. 제가 정인입니다. 머릿속에서 정리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은밀한 마음은 이 경쟁관계는 가까이 있는 내 삶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한국 같은 경우에 사촌들의 모임 그때 생겨요. 동창생들을 만났을 때 엄마들의 모임에 교회 교제권 가운데 얼굴은 웃고 즐거워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기뻐하지만 내심에는 피눈물이 흘러요. 불편해요. 그러면 이것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작용이 이러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 압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자꾸 생각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십시오. 사도는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사도가 이런 마음을 견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 복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비결. 이것을 오늘 나누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가 보는 목표 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 지점, 이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는요, 사명 선언문이라 이렇게 해요. 인생의 목표 지점을 잘 요약해 놓은 간단한 문장, 그것을 우리는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렇게 말을 해요. 나의 인생의 목표 지점은 이것이다. 나는 이것을 추구한다. 이런 거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된 마음, 좋은 마음을 견지하게 합니다. 곁길로 가려고 하다가 다른 마음을 품고 뭔가 육신적인 소욕에 따라서 생각을 발전시키려고 하다가 다시 나의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것, 내 생의 목적을 정리해 놓은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사도 바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사명선언문은 어디서 발견되는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혹시 28절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 표어인데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지금 사명선언문은 뭐냐 하면은요, 내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사람의 영혼에 새겨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한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큰 그림이 뭐라고요? 멀리 보는 목표 지점이 뭐라고요? 내 생애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 영혼에 분명히 새겨지는 것, 이를 위해서 나는 힘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내가 고난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존경과 인정을 나에게 보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복음이 훼손되면 나는 못 참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 훼손될 때 불같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나타내는 그 계리가 나타났는데,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그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단호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한 내 삶의 부르심과 목표로 정한 바로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훼손할 가한 무언가가 있으면 나는 결코 참지 못한다. 문제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자존심,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거나 도전받을 때 우리는 무관심한 반면에 나의 자존심, 내 자존심, 내가 공격의 대상이 되면, 나를 오해하면,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마음이 안 아파요. 그래, 내가 공격받는 것, 모함당하는 것, 내 자신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 가운데 세상 정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정신은 나 자신이라는 그것을 보호하는 정신이에요. 나 자신의 자존심, 내가 생각하는 고집이 관철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정신이 반영된, 간접적으로 반영된 곳이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블로그 회원수라든지 페이스북 좋아요 횟수가 간접적으로 이것을 반영해요. 그런데 이 세상 정신은 사실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는 관심이 없는 반면에 우리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높아지지 않는 것 불편해하는 마음, 그래서 이 육신적 자존심은 사실은 열등감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열등감에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시각에는요, 사도 바울이 위협의 대상이 되는 한 인간이에요. 세상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열등감 가운데 열심을 내는 그 과정에서 본 사도 바울은 그들의 존경과 인정을 빼앗아가는 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옥에 갇힌 사도를 귀한 그분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대신 내 자존심을 높이는, 그래서 자존심이 훼손될 때 발끈하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육신의 성향을, 저는 이게 복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한번 예를 들면서 같이 상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예예요.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복된 선택을 해주시기를 당부하는 마음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이러이러한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에 분쟁이 생긴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경찰이 교회에 투입되든 말든, 일단은 내가 속한 그룹, 내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그룹이 이겼으면 원해요.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내가 속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대의가 이겨야 돼요. 교회 분쟁이 생기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호되는, 그분의 명예가 보존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땅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손해를 선택하십시다. 두 번째 경우인데, 장로 안수집사 또는 권사의 임직 선출을 위한 투표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탈락이 되었어요. 자기 이름이 올라갔는데 탈락이 되었어요. 자존심이 상하죠. 상한 자존심을 만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 말고는 다 틀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임직자를 선출하는 방식,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든지, 아니면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 못한 지도자, 담임 목사를 비난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견디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근데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인직자 선출을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되지 않았을 때 가장 합당한 방법은 좀 희귀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합당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성찰하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탈락이 되었을 때 복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생각하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믿음의 식구가 보는 내가 참 시각의 차이가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을지 몰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지금 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승리하도록 비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내가 자부심을 가지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는 누구도 나를 능가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놨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꼭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등장한 사람이 나를 앞설 때 우리는 위협을 느낍니다. 식당 봉사에는 나를 따를 자가 없어. 그런데 위대한 식당 봉사자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마구마구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막 요동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때 겸손하게 2인자가, 거룩한 2인자가 되는 것을 택해요. 제 1인자의 자리를 누리고 있다가 다크호스가 등장했을 때 겸손하게 제 2인자, 제 3인자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다 열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26절에 그들이 했을 때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요한을 따르던 일부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 나사렛 예수에게 가던데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보통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위협을 느끼고 제자들이 지목한 그 대상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소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29절과 30절은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비교와 경쟁 의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의 핵심 가치를 들여다보면서 아, 그가 왜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시고 나는 그 신부의 관심을 끄는 신랑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지도자인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주 안에서 자라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신부를 돋보이게 하고 그 신부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매료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신랑 들러리예요. 베스트맨이에요. 베스트맨이 신부의 관심과 인정과 존경을 얻기 위해서 자꾸 막 신부하고 눈 맞추려고 그러고 계속 자극 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뭘.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내 제자가 나를 따르던 자들이 세례 주시는 바로 나사렛 예수께 무더기로 몰려가는 것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복된 마음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베론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나는 나의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을 높이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크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